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첫 두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거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고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였는지 그들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인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 가운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첫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부모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음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부모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가인은 그의 제사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모를 통하여 지시하신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이 가인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가인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가인이 가져온 땅의 소산, 그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써 수고한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고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잘 골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정성스럽게 드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 수고해서 얻은 가장 좋은 소산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가인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소산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태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의 공로가 탁월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태도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태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바로 이 외식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아주 유사한 그와 같은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깊은 세력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와 같은 필요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인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거짓된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유다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바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발람이 바로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들은 구구절절이 참으로 옳은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만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선지자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돈을 보내고 귀족들을 보내서 자기를 초청할 때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나귀를 타고 이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자기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나귀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채찍으로 자기의 나귀를 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자기의 길을 막는 나귀를 향하여서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죄악되고 그 죄악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죄에 빠지게 할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길,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와 싸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과 친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벨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가인의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영혼이 처한 영원한 어둠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그는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식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의가 아닌 대속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만이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던 사람이 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 왜 가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벨의 마음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와 무능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냐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정말 무능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하시면 어떤 계산이나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아무런 가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물이 애운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거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이 걸어갔던 길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아벨의 길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들의 성품이 아닌 그들의 인생관에 의해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죄악됨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헛된 인생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지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짓된 신앙인으로 자신을 속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민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은 안색이 변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제사의 장면을 생각할 때에 아마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제물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살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시에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극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인은 이 제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장자로서의 권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고 아벨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첫째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벨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와 같은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상의 제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결코 그의 제사가 거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믿음의 길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거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죄가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가 너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마치 야수처럼 너에게 덤벼들어 너를 물어뜯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광경입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 같은 야수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그 문을 났을 때에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움켜쥐고 쥐어뜯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우리 애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왕성하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려는 그와 같은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가인을 향하여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가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대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죄를 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 아우를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이 가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죄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자로서의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우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의 열매를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향하여서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가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가? 왜 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은 잔혹한 분노가 일어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동생을 미워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죄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잔혹하게 그를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참으로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얼마나 잔혹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의 결과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벨이 나아갔던 희생의 제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죄가 우리를 찢어버리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의한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죄의 무거운 누더기와 같은 짐을 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등 뒤에서 이 누더기와 같은 무거운 죄의 짐들이 떨어져서 무덤 아래로 굴러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듭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도 아벨과 같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